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파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큰 선물을 받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어떤 관례라는 것들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이러한 그 사실들이 너무 자주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의 어떤 관례와 관습이 기준되어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을 하거나 또 구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도가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는데, 자, 그런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베드로에게 반발을 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반발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냥 뭐 일반 신자들이 반발을 했다 그러면은 아, 저들이 뭘 몰라 그랬구나 이렇게 그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그 베드로에게 반발을 했다. 그런 얘기죠.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함께하고 말씀을 전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옛날 관습은 베드로만 버리지 않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역시 같았다는 거,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게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자기 마음대로 내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청하게 했더라.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자기한테 환상을 보여가지고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구별하지 말라는 거, 이걸 가르치더라. 그리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왔을 때에 성령이 나타나서 그들을 그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지시하더라. 그리고 내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아니 그 집에 성령이 오시더라. 그러게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라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 몫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얘기의 중심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면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이 사실 때문에 이 고넬료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반발을 했던 그 사람들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주어졌더라,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반발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들은 이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어졌다더라,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 그 최고의 증거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을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그들도 받았다면은 그들이 비록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고 또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설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들은 그 사람을 자기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볼 필요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는 유대인인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주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아하, 구원은 우리들 것만이 아니구나, 내 우리들 것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놀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이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주어졌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이견을 내세우지를 않는 겁니다. 설사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겠느냐,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안 온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어졌다, 그러면 두 말 없이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 지켜오던 관습이나 관례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복종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가 바로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린 그 앞에서 아니요 우리가 직접 관례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속교회 속해는 교단이 그 한국교회에서는 재건교회라 이렇게 이제 그 통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그런 이제 조그만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이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교단과 교류하는 걸 금지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제 신사 참배 때 한국교회가 신사에 참배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상 섬긴 교회와는 교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예 딱 교제를 안 하죠. 물론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 다른 교단에 이제 그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설교시키는 그런 교회도 들어있고 또 우리도 다른 교단님, 뭐 전도사님 목사 오셔가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다른 교단과 교류하는 건 금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재건교회가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경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말하면 진짜 이단 소리 듣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하죠. 또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교단의 교회와는 교류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관례와 관습이 더 우선이다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다른 교단과 교류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얘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항상 말로 고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건 자기들 관습이고 자기들 팔려고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관례와 우리의 관습을 더 위에 두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교단적인 얘기 집어치우고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필히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가 싫어하지 않는가 이처럼 자기 감정이 중요시 되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습이나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게 된다면은 베드로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말이죠. 이방에 대해서는 관습이나 관례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은 더러운 족속들이다, 우상 섬긴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들, 그런 관습과 관례들이 뭐에 의해 다스려지고 복종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알고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저 사람도 받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욕하고 더러운 자라고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저들은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게 그들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이걸 중요하게 본 것이지 내가 싫어한 사람이다 관례가 어떻다 우리 관습이 어떻다 이런 문제들은 전혀 문제시하고 있지를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반발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아무리 저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성령이 주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더라 상관없이 끝까지 왜 이방인과 함께 했는가 이것만 따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 이건 필요 없다. 우리 관리는 함께 안 하는 건데 왜 함께 했느냐 이것만 따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우리의 관례도 관습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법이고 기준인 것이지 내 생각이 절대로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것만 살피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또 우리 관습이 어떤 건지 간에 하나님을 배우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면은 지체 없이 버려지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입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기도하겠다 기도하자 뭐 봉사하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착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종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포개되어져 다스려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15절부터 보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반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질 때에 뭐가 생각나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더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짓은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죄를 씻음 받은 것이 아니고 장차 주가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생각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이 물세례 준 것은 평소 자기들을 죄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린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도 죄의 씻음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세례 준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란 예수님 말씀 생각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저 이방인만이 아니고 우리도 죄의 씻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더라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죄의 씻음 필요한 죄인인데 우리는 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이방인들만 더러운 죄인으로 여겼던 것이 우리 잘못이지 아니했느냐 그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선물이 주어졌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맡겠느냐는 것 이게 베드로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대리별 사람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성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할 만큼 행동에 뭐 좀 선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나쁘다고 할 만큼 개파하고 행동도 거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동일한 게 뭐냐면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것만큼은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죄에 씻어주신 필요한 죄인이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단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게 교회죠. 그래 우리는 교회에 이르간 본질을 생각을 하고 모여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의 씻음 받은 그걸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게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 자체는 나쁜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행동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나보다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저 사람보다는 믿는 것도 낫다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가지고 죄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설사 내 앞에 살인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과 내가 다르지가 않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해가지고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뒤바뀐 것은 결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 얘기는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주님의 그 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 같은 관습 이런 것으로 구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말한 대로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선물 받았다는 얘기죠. 같은 선물 받았으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반발할 수 있느냐는 것,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성령받은 증거가 뭐라 하겠습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베드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방언이라는 건 세상과 다른 말이라는 이런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말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방언의 의미는 세상의 어떤 상식, 세상의 그런 통속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방언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세상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은 그가 바로 성령받은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뭐 신비로운 현상 이런 것들로 성령을 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도저히 세상의 어떤 생각,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온 수준을 살아온 그러한 그 관습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말을 그 사람이 하게 되더라. 세상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얘기를 하게 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그 사람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구별됐다 그 말이죠. 뭔가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다른 시가 다른 생명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복에 대해서 말하고 남들처럼 이 땅에 잘 되는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물론 마음을 감추고 말만 이제 맞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예수의 은혜를 말한다면 그 열매는 절대 어떤 사람을 너와 나로 행동을 보면서 구분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난 죄인입니다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보여지는 것이 사람을 차별해 뿌리고 나는 최선을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의식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성령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 본성이 항상 자기와 남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 나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인임을 믿고 있고 또 고백을 하지만 그걸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걸 잊고 있을 때에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 성령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렇구나.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성령 받았다는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에 내 속에 와 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와 닿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진다.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과 네 가지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 그 길만이 내 생명길이다.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 이에게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정작 우리는 이 성령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를 귀한 복으로 여기지를 않아버리니까 예수 믿을 수 없는 내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받고서도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모르고 살아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간다. 그게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느낀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 받았으니 성령 받은 자로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살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형제 우위에 충성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해야 돼요. 엉뚱한 기도로 시간 낭비에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 욕심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 매달리지 말고 성령 받았으니까 주님의 영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육신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과 내 심령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평소 이런 기도가 나온다면 그건 그 사람 마음 자세와 인생의 목적 관심이 예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와질 것입니다. 사람의 기도는요 그 사람 마음에 있고 관심이 있고 평소 가지고 있던 마음 자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위해 기도하느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흔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진짜 성령 받았는가 긴가민가 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그도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 오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무엇도 현상이 없더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결국 그동안 성령과 상관없이 믿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고 진심으로 죄인된 나는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믿으신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고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 저분이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수를 쫓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를 쫓는 것은 세상에서의 상식과 어울리는 예수밖에 아니에요. 근데 이 땅과 안 어울리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아 그래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내 진리고 내 생명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간다면 그건 절대로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이해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힘이라는 것 그걸 믿는 것이 참 귀한 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면 나는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땅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열매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냐느냐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의 가운데 성령 열매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날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이만 관심이 있다면 결국 성령으로 살아간다. 성령의 사람을 사는 것 여기 자체에 마음이 없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그래도 식훈동 해버리고 남이 성령 받았다 그래도 식훈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성령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미움을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결과만 자꾸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만약 이것이 우리들 지금 실체라면은 우리는 이런 현실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자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들었다고 해서 말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에 내 마음과 삶을 복종시키고자 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는 말씀만이 진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십니다. 우린 사람을 가리고 돼야지만 성령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 원수든 하나님 그것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니까 내 미워한 사람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다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생명이다. 주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성령이 주어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네,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말하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 앞세우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베드로처럼 육신의 생각 감정이 드러날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나를 고쳐달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침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내 생각을 행동한다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나를 깨닫게 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래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한 기도는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모든 마음과 관심을 넣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된 저희들, 참으로 쓸모없는 저희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젠 우리를 육신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의 그 성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저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힘을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우리의 생각들, 나의 미움들, 내 감정들, 우리의 관례, 관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앞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말씀만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법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의 사람의 그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